테드 힐더브렌트 박사, 구약의 역사, 문화, 신학, 강해 2. 저작권 2020 디아어, 테드 힐더브렌트. A. 소개 및 기도 0, 0대2, 24. 구약 역사 문학과 신학에 관한 테드 힐더브렌트 박사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영감, 정경, 전승, 번역의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에 누군가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던 일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있던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의 아버지가 그 소녀와 함께 구약전서 수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헬리콥터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나는 결국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 사람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는 독서를 할 것이고 나는 그것에서 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진 일이었나요? 당신은 그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것이 꽤 깔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오늘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였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온갖 종류의 시간을 거쳐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위해 그것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하고 영어로 번역해 주셨고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사본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며 귀하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연 속에 있는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허리케인이 지나감에 따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당신의 위대하심과 당신이 만드신 우주를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연민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소 까다로운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할 때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세우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당신 아들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소중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 검토. 우주론적. 목적론적 논증. 하나님의 존재 2시 25분 마이너스 6. 26. 지난번에 우리는 성경, 우리는 구약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나요? 빅뱅이 160억 년 전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그들 측의 가정인가요? 그렇다면 가정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뿐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과학에는 그런 것이 있고 모든 문화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인 결과를 따라 처음 원인으로 돌아가는 우주론적 논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초의 수박이나 자몽, 그리고 우주가 존재하게 된 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박이나 자몽이 부서지는 대관여한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님이 우주 창조에 관여하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모든 일이 발생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주론적 논증이다. 우리는 목적론적 논증도 사용했습니다. 목적론적 논쟁은 설계로부터의 논쟁이었다. 우주는 매우 잘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주문했어요. 한 사람이 여섯 개의 숫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여섯 개의 숫자 중 하나라도 바꾸면 우주 전체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에 당기는 힘. 만약 중력에 당기는 힘이 지금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지금의 4분의 3에 불과하다고 가정해 보세요. 폭발했을 때 우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력이 사물을 하나로 묶는 대신 우주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날아갔을 것입니다. 반면에 중력이 지금보다 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사라질 것이고 다시 함께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력에 당기는 힘은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완벽한 것 같습니다.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양성자의 크기와 무게, 그것이 바뀌면 어떨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섯 개의 숫자를 살펴보고 우주가 이 여섯 개의 숫자를 중심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이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운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 방의 의자와 함께 이 방의 예를 사용한 것과 비슷합니다. 당신이 이 방에 들어가서 이 의자들을 보면 이 의자들이 지금처럼 튀어나온 것이 단지 행운과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줄지어 있는 의자를 보면 누군가 그랬어요.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의자가 누군가가 거기에 놓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문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여기에 세 줄이 있고 가운데에 의자가 없고 약간 기울어져 있고 열 개가 이렇게 줄지어 있고 모두 멋지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리가 없고 이 방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지은 디자이너가 있었나 봐요. 이것이 디자인의 논증입니다.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지적 설계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고 실제로 지난번에 제 동료인 윌리엄 크레이그를 윌리엄 댐프스키라는 사람과 혼동시켰습니다. 그는 이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수학자였으며 시카고 대학의 댐프스키였습니다. 크레이그는 또한 서해안의 텔버트 신학교에 있는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쨌든 크레이그가 밖에 있고 그는 또한 사과를 주장하지만 댐프스키는 지능 설계 분야에서 이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가장 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적 설계에 따르면 우주에는 질서가 너무 많아서 이를 설계하려면 누군가,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C.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논증 6시 27분 마이너스 9, 39. 다음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적 논쟁이다. 동물에게도 도덕이 있나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돌아온 아들을 데리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옐로스톤을 산책할 때 문제점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큰 동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57세의 남자와 그의 아내가 산책을 나갔다. 알고 보니 엄마 회색곰이 있었습니다. 회색곰은 그 사람을 보고 쫓아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회색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회색곰이 사람을 아주 쉽게 잡아먹을 수 있나요? 그들의 발톱은 내 손가락만큼 길다. 회색곰이 한번 그런 식으로 가면 당신은 속상해집니다. 이 동물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정말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먹혔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망쳤는지 아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곰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는데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걸 아무도 못 참아서 곰이 날아가 버렸어요. 장난이었는데 이제 녹화하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겠어요. 내 말은 그 여자는 어떻게 도망갔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녀가 한 일은 남편이 곰에게 잡아먹히는 동안 죽은 척 한 것입니다. 곰이 다가와 그녀의 코를 찔러 그녀를 꽉 움켜쥐었을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 그녀는 약간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곰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혼자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녀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녀는 죽은 척하며 도망쳤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녀는 완전히 절뚝거리며 죽은 척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내 요점은 만약 동물이 인간을 잡아먹는다면 그것은 부도덕한 동물인가? 동물에게도 도덕이 있나요? 아니, 서로 먹어요.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물건을 집어삼킨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는 것, 거기에 뭔가 부도덕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에도 다양한 수준이 있나요? 85세 노인이 차 안에 있는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아이를 짓밟고 말았습니다. 결국 보스턴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노인은 살인자인가요? 글쎄, 그들은 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나 사전 고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즉, 인간에게는 도덕이 있다. 그 도덕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도덕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들이 도덕이 유리하는 곳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살인을 저질러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참으로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도덕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D.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파스칼의 내기. 9시 40분 마이너스 13, 16. 파스칼의 내기.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주사위에서 7과 11을 굴릴 것입니다. 각 주사위에는 6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통계에서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각 주사위에 6개가 있으므로 6 곱하기 6이므로 36개의 서로 다른 조합이 됩니다. 이제 7개, 몇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나요? 1과 6, 3과 4 등등. 주사위를 굴리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준비할 것이다. 주사위를 굴렸는데 7이나 11이 나오지 않으면, 즉 당신이 이기고 나는 지면 당신에게 1달러를 주겠습니다. 내가 7이나 11을 얻으면 당신은 나에게 만 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롤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뭐가 문제야? 한번 굴려서 지면 1달러만 지불합니다. 두번 굴려 패하면 1달러를 지불합니다. 셋, 넷, 다섯, 열, 10번 굴려서 너희들에게 얼마를 줬지? 10달러 내가 한번 이기면 나한테 얼마를 주나요? 만, 질문. 그렇게 밤새도록 당신과 함께 놀까요? 예, 울. 이르면 잃을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1달러를 잃었다. 나는 잃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나던가? 잃을 것은 거의 없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스칼의 내기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신이 없다면 내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신이 없다고 가정하고 당신이 글쎄, 당신은 평생 믿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었나요? 나는 훌륭한 가족과 훌륭한 아내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신이 없다고 믿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신을 대면하고 평생 동안 그를 모독해왔고 버림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즉,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은 모두 있는 것입니다. 신이 없고 신이 있다고 믿었다면 나는 거에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내가 그를 믿지 않았다면 이 생이 끝난 후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파스칼의 내기라고 합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신을 믿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신이 없다고 믿었다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당신은 영혼을 잃은 것이고 그것은 큰 일입니다. 파스칼의 내기. 돈을 위해 주사위를 굴리지 마십시오. 이 예수 논증, 거짓말쟁이, 미치광이, 전설 또는 주님 13시 17분 마이너스 20, 46.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아이미. 이것은 나는 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를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까? 당신은 단순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나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구약에서 나는 그 자체이다, 나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느님의 가장 신성한 이름인 여호와입니까? 예수께서 나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당신이 방금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모독죄로 당신을 죽이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람에 불과하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썼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그는 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존재,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거짓말쟁이이거나 미치광이이거나 아니면 그가 말한 대로의 주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읽어보면 그분이 거짓말쟁이로 보이시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셨고 거짓은 그분의 도덕적 성품과 충돌하셨습니다. 이방에 있는 한 사람이 당신이 신이라고 주장했는데 우리는 당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미친. 예수께서는 그렇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런데 그의 형제자매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예수는 미치광이었는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미친놈들이 있나요? 특히 일정량의 물질을 섭취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는 미치광이인가? 산상수훈을 읽어보셨나요? 산상수훈을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을 읽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미치광이의 소행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어디에서나 쓰여진 가장 놀라운 문학이 아닌가? 나는 당신이 예수가 미치광이라는 생각을 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이 루이스의 결론입니다. 루이스는 이 부분을 건너뛰었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모두가 예수를 대단한 마하트마 간디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즉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마틴 루터 킹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이 예수에 대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이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자마자 사람들은 겁을 먹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신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날 비평가 중 일부는 예수가 신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전설이었고 실제로 일정 기간에 걸쳐 전개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설적인 예수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에 관한 이러한 전설을 설계한 사도들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도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은 죽음으로 가십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곁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에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믿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게 되었고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뢰합니다. 이 근처에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일 테니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출발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것은 바로 여자들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흘 후 갑자기 그들이 무덤으로 가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제자들에게 전환이 있습니까?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것인가? 12명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세요. 그중 한 명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들에게는 그들 모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그들 모두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가 신이라는 전설을 지어낸 것이라면 당신은 그런 것을 위해 죽을 것입니까? 그건 그렇고 한두 명은 미쳤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11명 모두 죽고 결코 그만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농담이었어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들은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갔고 순교했습니다. 존조차도 기름에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이것을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근거로 그것을 믿었습니까? 죽음. 그건 그렇고, 이건 단지 머리에 총알을 박은 것뿐이었나요? 아니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전설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은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일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것뿐이라면 그들 주변에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말했고 주변 사람들은 아니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었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여기 아직 500명이 살아있으니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본 사람은 열두 사도 외에 500명이요 나 외에 바울과 나는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살아나신 것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보았노라. 즉, 자신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바울은 목격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며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증명됩니까? 그것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F.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 논증 20시 47분 마이너스 22 21 개인 간증.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방의 교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작년에 하나님의 솜씨를 보았다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아들은 작년 이맘때쯤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총에 맞았습니다. 그는 28일 연속 전선 밖에서 매일 총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했나요? 그의 친구들 중 일부는 돌아오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왔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운이 좋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은 것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도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습니까?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모두 멍청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글쎄요. 그렇죠. 힐데브란트. 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예언적 예언 22시 22분 마이너스 24 45. 다음은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몇 가지 다른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래를 아시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를 아시나요? 자, 당신은 미래를 알고 있나요? 이 방이나 이 캠퍼스에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문, 내일 주식시장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른다. 즉, 너무 불규칙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당신에게는 일이 일어나기 700년 전에 그것을 예측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700년은 좀 긴 시간이잖아요. 기원전 700년,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아무 데서도 나지 아니하시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태어났고 그것은 단지 그의 행운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이 얼마나 컸는지 말해보세요. 베들레헴 마을은 여기 코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 3, 4, 500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이고 뉴욕, LA, 보스턴 등 도시가 넓습니다. 우리는 대도시를 운영합니다. 저기, 그들의 도시는 마을이고 실제로 여러분은 데스베에서 이 장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종종 도시 대신 마을로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읽은 대부분의 장소와 마을은 여리고를 포함하여 고든의 캠퍼스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여리고를 몇 번이나 걸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7번,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곳은 7바퀴를 도는 큰 도시인가? 아니면 7바퀴를 도는 작은 마을인가? 예, 작습니다. 여리고는 작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면 그곳은 작은 마을 출신이었을까요? 그가 태어나기 700년 전으로 예언되어 있다.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나요? 유대 베들레헴.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언에 또 다른 예언에 또 다른 예언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것들을 추가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단지 행운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미래를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미래가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H.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기적기록 24, 46대 27, 26. 또 다른 것은 기적입니다. 당신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로 걸어가서 웬뱀 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이 갈라지면 유대인들이 건너갑니다.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뒤쫓아오고 물이 떨어져 이집트인들은 모두 익사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단지 행운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노레스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물을 모두 뒤로 날려버렸지만 그것은 50피트의 물을 불어넣을 만큼 강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 그런 다음 그들은 반대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큰 사막인 시내산에 갔는데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바위를 쳤더니 갑자기 이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기적이라고요. 그들은 요단강과 요단강 부분까지 올라가서 그 성을 7바퀴 돌며 너희들 나와서 놀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벽은 모두 무너진다. 사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지빙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모두 지적이고 있었고 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큰 벽이 무너질 만큼 충분합니까? 네, 그건 정말 기적이겠죠. 예수께서는 여기 사람이 5천명이 있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자. 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그의 요청에 따라 번개가 내려와 그 제단을 튀기는 동안 이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을 베는 자로서 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적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없애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언도 없애야 하고 기적도 없애야 합니다. 당신은 나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기적을 기적으로 겪어야 하며 이 사람이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을 포함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는 별개로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 어쩌면 독일 군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인공수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와 같은 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4, 7시 14분. 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서의 유대인들 27, 27-33, 27. 자, 여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왕이 생각해낸 말이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 속에 신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문은 유대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대 민족에 대해 말해주세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바빌로니아 제국을 기억하시나요? 바벨론은 웅장하고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바벨론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어떻습니까? 니느웨의 아시리아인, 1850에이커의 땅, 거대한 도시, 거대한 제국, 그러나 오늘날 아시리아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속, 족속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질문, 내가 당신에게 오늘날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뉴욕시. 솔직히 말해서 뉴욕에는 이스라엘만큼 유대인이 많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이 많고 나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으므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유대인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역사상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까? 예, 최근 홀로코스트에서 히틀러와 함께 600만 명의 유대인이 전멸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맞나요? 유대인들은 그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 집단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3에서 4일 전에 아미나자브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예, 그는 이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질문, 홀로코스트는 일어나지 않았나요? 에미너 제드는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코스트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견을 갖고 있으며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견과 그의 의견입니다. 누가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의견과 당신의 의견일 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여러분에게 글쎄,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고 나는 저렇게 생각하면 괜찮아.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의 의견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나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우슈비츠와 그 장소에 갔던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끔찍해서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아무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군대에게 그러한 잔악 행위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문서화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이 단상에 섰던 소녀 웨이츠, 소니어 와이츠, 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생존자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제가 생존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다른 방향으로 가시면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는 생존자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정어리처럼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벌거벗은 채 여동생과 함께 가축 수송차에, 기차에 탔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모두 죽고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른다.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이전에 이 플랫폼에 있었습니다. 글쎄, 당신은 그냥 당신의 의견일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대. 질문. 그녀가 거기 있었나요? 그리고 그녀는 홀로코스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제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이를 먹고 있는 걸까요? 온라인에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홀로코스트를 겪고 실제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간 한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멸망했고 그녀는 이 단상에 서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질문. 홀로코스트는 합법적인가요? 어떻게 알았어?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책에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암튼 유대인. 유대인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아브라함의 약속, 땅, 씨, 그들의 씨는 무엇으로 번성할 것입니까? 그 씨앗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그는 모든 나라의 축복이 될 것이었습니다. 언약은 땅, 팔레스타인 땅, 씨. 그 씨가 번성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까? 물론이죠. 그럼 그들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심각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라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인내해왔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살아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J. 성경은 어디에서 왔는가? 1단계. 영감 33. 28-38. 50. 이제 기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디서 얻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샅샅이 추적하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나는 이 작업의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까? 그런 주장이 나오나요? 당신의 미적분학 교과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주장합니까? 당신의 사회학, 심리학, 화학 교과서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주장합니까? 우리 도서관에는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책이 수십만 권이나 있습니까? 우리 도서관에는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주장하는 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아마 소수만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런 주장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헬라어 단어는 테오프뉴스토스, 시아프뉴스토즈인데 이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할 때, 앞에 앉아 계시다면 알겠지만 내가 말할 때 호흡으로 말하는 걸까요? 네, 호흡은 말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감동되어 선지자들이 기록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에 유익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라. 그게 정말 중요한가요? 예언이 왔으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는데도 부정적인 태도로 자기 뜻대로 말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말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선지자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거짓 선지자들.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선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들을 치러 올라올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대 40명.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이것을 꾸며낸 것이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의 말씀대로 기원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과 때에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는가? 때때로 그는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때때로 그는 그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곳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됩니다. 그럼 선지자들도 잘했는데 예수님이 더 잘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날려버리십니다. 이제 당신은 기록된 음소와 형태소로 된 단어가 아닌 육신으로 된 말씀을 갖게 된 하나님의 표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히브리서는 지적합니다. 여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는 구약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점과 1점이란 무엇입니까? 점은 요드, 유드, 이다. 가장 작은 히브리어 글자이다. 그것은 편지의 절반과 같습니다. 가장 작은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제목이란 무엇입니까? 제목은 세리프 글꼴과 산세리프 글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타임즈 뉴로먼 글꼴의 뒤끝에 작은 표시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뒤에 매달려 있는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리프라고 불립니다. 산세리프는 D가 직선이고 원인 에리엘과 더 유사합니다. 예수께서 한 점이나 한 획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획은 세리프체입니다. 편지에 달린 작은 고리예요.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상당히 높은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예수님은 율법을 자신의 삶의 완성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매우 높은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K.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단계, 영감, 정성화, 전달, 번역 38, 51대 50, 52.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이 과정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감입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영감의 호흡이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말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그랬다. 예를 들어, 훌다서를 보십시오. 훌다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 훌다, 훌더를 읽어본 사람이 있나요? 훌다는 여선지자였고 하나님은 여선지자로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적지 않았거나 어쩌면 적었고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감, 선지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정경화, 어떤 책이 권위가 있는가? 시성화란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책들을 성서로 모아야 합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내용을 기록하니 하나님이 강림하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정식화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책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 거룩하고 어떤 책이 아닌지를 사람들이 결정해야 합니까?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책이 있습니까? 열왕기에는 요시야 왕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를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책으로 간주되지 않고 유다 왕들의 연대기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의 필자는 자신의 기록 중 일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그 연대기를 사용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고대 세계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지만 정경이 아닌 다른 책들이 떠돌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모아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책을 수집하고 승인하는 것이 정경화 과정입니다. 전송, 서기관이 텍스트를 복사하는 것. 다음은 전송, 즉 필사이다. 수천 년 동안 책을 계속해서 복사해야 했나요? 서기관도 실수를 합니까? 1000페이지짜리 책을 복사할 때 실수를 하시나요? 맞춤법 검사 기능이 있는 워드 프로세서를 드릴게요. 그러면 맞춤법 검사를 해도 오류 없이 1000페이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까? 여러 번 다시 검토하면 아마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직접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손으로 복사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천 페이지를 손으로 복사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수천 페이지를 손으로 복사할 때 손으로 쓰는 문제와 온갖 종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사 오류, 나는 당신에게 오류를 보여줄 것입니다. 나는 필사 과정의 결과로 당신의 성경에 있는 오류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복사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원래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뒤에는 아람어로 기록하고 아람어로 말했으며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간 후에는 그리스어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 언어로 그것을 얻었고 무엇으로 번역해야 합니까? 물론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영어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언어간 번역을 할 때 번역 내용이 헷갈리나요? 언어가 완벽하게 일치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 말을 충성스러운 사랑이나 확고한 사랑, 아니면 그냥 사랑이나 자비로 번역해야 합니까? 헤세드와 일치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도 없을 때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그것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 번역가로서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나이브만 사용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담 그런데 언어 간 이동의 문제를 보시나요? 다양한 영감의 수단. 그러면 영감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은 대면하여 말씀하시나요?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 모세는 방앗간 선지자와 같지 아니하고 보통 선지자가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말하거니와 모세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모세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대면해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그의 얼굴이 빛나고 사람들은 모세야,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었으니 그냥 거기 있어라. 나는 당신의 빛나는 얼굴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가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하러 올라갈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수건을 씌운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이고 하나님과 그런 종류의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 내려와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로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진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은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말로만 아니라 행동과 기적, 즉 놀라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의 내장을 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였는가? 가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그를 이겼어요. 끔찍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그러나 이제 일부 작가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의 귀에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어떤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기록합니까? 글쎄, 룩는 자신의 데이터를 어디서 얻었는지 알려줍니다. 루크는 어디서 정보를 얻었나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첫 목격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더라. 룩 1, 1대 4. 누가는 목격 증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료를 얻었습니까? 누가는 목격자와 2차 자료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예, 그는 훌륭한 역사가인가? 그는 목격자들로부터 이 정보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격자와 말씀의 종들에게 확인합니다. 나도 자세히 살펴보니 누가복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그의 면밀한 조사, 목격자였던 사람들과의 대화, 인터뷰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좋았으니 이제는 나에게도 글을 쓰고 정리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제 내가 그것을 명하노니 데오빌로 각하에게 부탁하노니 내가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누크는 어디서 정보를 얻었습니까? 누가는 자신이 인터뷰한 목격자들로부터 주로 자료를 얻었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 1대 4. 이제 잠언 25장 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많은 잠언을 썼는데 잠언을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나? 아니요.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언 25, 1에는 이것은 히스기야 사람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BC 700년, 솔로몬으로부터 적어도 200년 후, BC 960년, 히스기야의 사람들은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나 책에서 이 잠언을 더 큰 모음집에서 복사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큰 모음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잠언 25장부터 29장은 더 큰 모음집에서 복사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200년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감을 주시는지 아시나요?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전부입니다. 여기 폴이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화성 언덕에 있을 때, 그리스 아테네에 있을 때입니다. 그는 이 모든 신들을 보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말이 맞아. 너희 시인 중 한 사람이 말하되 너희 시인 중 일부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교 시인 아레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이 옳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에 있나요? 너희 시인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함을 얻느니라. 바울은 이교 그리스 시인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 내용은 현재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감을 주셨나요? 폴은 그 인용문을 머릿속에 떠올렸고 그것을 내려놓고는 아니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옳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성경의 영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외부 협력이 있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할게요. 성경을 집어들었을 때 다른 책을 읽었다면 성경은 특히 도덕적인 면에서 놀라운 책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질문. 세상에서 고귀한 것을 골라야 한다면 그것은 역대 가장 위대한 진술 중 일부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성서는 정말 놀라운 이러한 도덕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가치와 필요가 성경에 충족되고 표현됩니다. 성경은 깊은 책인가? 여러분은 아니요. 힐데브란트 저는 창세기를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난 수업에서 누군가가 나는 창세기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창세기를 모르고 수년 동안 그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민수기에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궁금한 내용이 있나요? 성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 깊이와 의미를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L.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됨. 낙타, 해족소, 다위. 및 고고학적 확인 50, 53:60, 05. 이제 성경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평가들은 성경을 공격했고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타에 관한 논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낙타를 좋아해요. 사실 저는 낙타를 싫어해요. 어느 날 밤 낙타 옆에서 잤는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낙타 호흡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낙타는 숨 쉴 때 가장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맡아본 냄새 중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는 낙타 옆에서 자고 낙타는 그날 밤 내내 우리 텐트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낙타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끔찍했습니다. 그렇다면 낙타와의 거래는 무엇입니까? 비평가들은 성경이 잘못되었으며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낙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날짜는 언제입니까? 기원전 2000년 성경은 그가 낙타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비평가들은 연구에 따르면 낙타는 기원전 1200년까지 가축화되지 않았으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낙타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낙타를 가축화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800년이 지나서야 가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논쟁이 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몇 고고학자들이 여기저기를 파다가 에블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에블라의 연대는 기원전 2400년경으로 아브라함보다 몇 년 앞선 것입니까? 아브라함보다 약 400년 전입니다. 그들이 에블라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맞춰보세요. 보라, 아브라함이 살기 400년 전, 에블라에서 길들여진 낙타들이 있었다. 질문,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낙타가 있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좋아요. 이 비평가들이 틀렸습니까? 예, 그들이 틀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 히타이트족이 있습니다. 성경은 햇사람 우리아가 바세바와 결혼했다고 언급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히타이트족도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고대 세계의 모든 민족을 알고 있고 고고학도 모두 알고 있으며 히타이트라고 불리는 집단은 없으며 이 히타이트 민족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틀렸습니다. 히타이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터키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보가즈코이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였고 그들은 히타이트 문화 전체를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펜실베니아 대학에 가서 히타이트어를 공부할 수 있나요? 히타이트의 섭한 수천 개가 포함된 전체 문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는 히타이트 조약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이제 우리는 히타이트인들이 존재했고, 비평가들은 틀렸고, 성경은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른쪽.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비판하는 비평가들은 결국 틀렸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어떻습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다윗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고대 세계에 와서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비로운 위대한 왕의 모습인 다윗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는 와서 왕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이상을 다윗에게 다시 투사하여 이 놀라운 이상화된 왕을 구성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고고학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보라, 내 생각엔 1980년대였던 것 같은데 밖에 있는 고고학자가 삽을 들고 이 정도 규모의 무언가를 파헤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성류였고 성류의 연대는 대략 기원전 9세기나 10세기쯤으로 다윗 시대와 즈음입니다. 석류연면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추측해 보세요. LEDVD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잠시 여기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DVD 기록이었습니다. DVD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시대보다 앞서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DVD입니다. 글쎄, 그게 무슨 문제야? 내가 에게 또는 을 위에를 의미하는 내를 말하는 이유는 고대 히브리어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모음. 그래서 당신은 DVD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채울지 추측해 보세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너무 밝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음을 입력할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 있습니다. 모음은 무엇입니까? 돌에 새긴 것이 있는데 누가 돌에 새겼느냐? 그 사람은 왕족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도자기 조각, 깨진 도자기 조각을 사용합니다. 부자는 돌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족이고 이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입니다. 시편의 절반이 어디인지 맞춰보세요. 물론 절반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편. 어떻게 시작하는지 추측해보세요. 르 다비드, 엘리 데이비드, 또는 다비드를 위하여, 포 데이비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디비드가 데이비드를 의미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디비드는 실제로 디비디 신에게라는 어떤 신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DVD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들은 고대 세계에 DVD라는 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DWD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 음반 전체에 모음이 있든 없든 DVD라는 이름의 신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완전한 추측입니까? DVD는 아마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 히브리어로 뭔가를 해본 적이 있고 DVD를 본다면 그것은 데이비드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한 실제 기록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서기관도 있으니 불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지에 뭔가를 끼고 있었어요. 마치 지문 같았어요. 수포의 한 일은 진흙에 글씨를 썼기 때문에 왁스에 붙이거나 진흙에 붙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진흙 속에 붙이고 그것은 당신의 인쇄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인쇄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고 이것이 당시 그들이 저작권을 부여 한 방법이었습니다. 농담이었어. 알았지? 그들이 문서에 대해 망쳤다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문서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실제로는 큰 책이었고 애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에게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었는데 바로 서기관 바룩이었습니다. 뭔지 맞춰봐. 1975년에 바로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바룩의 불라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말을 시작하겠으니 너는 그것을 기록하라.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타자해 줄 힐데브란트의 구약 서기관 중 한 명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 나가서 서기관을 찾으십시오. 게다가 서기관의 이름도 알려드릴게요.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을 찾아오라. 당신이 이 사람을 찾으면 그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적어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장반지인 불례를 구했나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서기관 나리아의 아들 바라카야도 같은 시대에 나온 것입니까? 1975년에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반지를 끼고 있던 사람이 성경을 썼나요? 그는 예레미야의 입에서 성경을 복사했는가? 우리는 그 사람의 수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나요? 이 물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의 실제 수포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그의 불나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는 실제로 예레미야 36장에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라무엘, 스리아, 그마랴도 있습니다. 이들도 예레미야서에 언급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적힌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나요? 제가 말하려는 것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자료를 파헤칠 수 있을까요? 발람이 있습니다. 발람과 그의 말하는 당나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볼의 아들 발람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요르단 횡단 지역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적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요. 모압 왕의 메사 돌에서 그들은 오므리를 발견했습니다.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은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실제로 아시리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을 오므리 땅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시리아 연대기에 아시리아 문서에서 확인되었으며 오므리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활 증인은 역사성에 관한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한 번에 본 사람이 500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M. 성취된 예언 60, 06-62, 32. 이제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빨리 처마 잡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들 각각은 타이어부터 시작하여 1시간, 2시간, 3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경에서 이 거대하고 강력한 도시인 티레가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져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뭔지 맞춰봐. 알렉산더 대왕은 200에서 300년 후에 와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추측해보세요. 그는 두로에게 다가와서 야, 저 도시가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시 전체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에스겔은 두로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 일이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고레스에 관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인 키로스가 와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고레스는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구약 성서의 위대한 인물을 연구하고 싶다면 말이죠. 나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포도라고 부르며 재미있게 놀고 있지만 사이러스는 그에게 에마어, 사이러스라고 말합니다. 리더, 진정한 리더를 연구하고 싶다면 사이러스를 보세요. 그 사람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군대는 그를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그가 75세에 그의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간 후 메디아 페르시아인들은 그의 시신을 수천 마일 떨어진 곳까지 운반하여 존엄성과 존경심을 가지고 매장했습니다. 그는 그의 군대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그의 시신을 제대로 매장하기 위해 수천 마일을 운반했습니다. 키로스는 위대한 전사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역시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여러분은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일종의 예수의 선구자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약에 예수가 예언되었는가?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무엇이든 읽고 싶다면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세요. 다 읽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3장에는 요시아가 살기 300년 전에 요시아 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예언되며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예언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살기 300년 전에 무슨 일을 하였을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는 꽤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나요?
예.
N. 시성식 62. 33대 74. 36. 이제 여기서 시성화, 캐너너제이션에 대해 순항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훌다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훌다에게 말씀하셨고, 훌다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여선지자였지만 우리는 그녀의 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원하셨지만 영원히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부모님만 알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은 모르길 바라는 말을 하시나요? 그래서 그는 말했고 모든 것을 영원히 녹음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은 잠언 3000편을 썼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솔로몬의 잠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약 375개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쓴 것의 10분의 1 정도만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1000곡의 노래를 지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솔로몬의 노래는 몇 곡이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솔로몬의 노래 한 편을 넣고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잠언이 3000개가 있는데 대략 375개 정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없는 잠언을 많이 썼나요?
예.
여기에 예수님의 고전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쓰고 말했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세상 책이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 내가 이 책에 넣지 않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책이 너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호하게 나서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 중 기록되지 않은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기록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즉시 승인하고 권위를 부여했습니까? 아니면 전설과 전통이 커져서 그 권위가 커져야만 했나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권위를 가졌습니까? 예를 들어 모세를 생각해보자. 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 사람은 십계명을 갖고 있지. 그렇지? 그는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그 십계명은 즉시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는 첫 번째 것을 깨뜨린 후 두 번째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려오시자 그것들은 즉시 받아들여졌고 사실상 십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승인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어디에 놓여졌습니까? 십계명은 어디에 두었나요? 그들은 언약궤에 넣어졌습니다. 여러분 인디애나 존스를 보셨나요? 방주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열어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녹아내립니다. 어쨌든 십계명이 법궤에 담겨졌다는 것은 이 십계명이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인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솔로몬은 궤를 성전으로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 궤를 성전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궤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상란 지팡이와 십계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방주를 여기로 끌어들였는데 그 방주에는 십계명만 들어있는데 이제 거기엔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 두 가지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걸 찍었나 봐요.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절기 때마다 율법책을 읽습니까? 해당 그룹에 대한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그들은 좋아요. 이것들이 좋은 책이고 거기에도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방주를 찾는 사람들이 있나요? 방주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난 수업에서 그 질문을 받았어요. 내 생각에는 방주가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이 바벨론으로 갔음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갔던 것을 기억하라. 기본적으로 느부갓네살은 솔로몬 성전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그것을 녹여서 청동과 놋을 모두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법궤를 유대 광야에 숨겼다고 생각합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유대 광야의 모든 동굴에서 사냥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 물건 밑에 묻혀있는 법궤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인디애나 존스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주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점 역시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 방주는 사라졌습니다. 이사야서의 원본이 있습니까?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 원본, 우리한테 그런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셨는가? 아니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다윗의 시편, 그런 것들이 있나요? 모세가 쓴 오경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완벽하게 보존하셨습니까? 아니면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이제 서기관이 그것을 복사할 때 실수를 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완전한 원본을 보존하지 않으셨는가? 나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이것을 지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보존하셨다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실제 모세서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책의 하나님보다는 그 유물을 숭배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추측으로는 하나님께서야, 내가 나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 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을 놓아주고 너희는 나에게 경배하라. 그래서 그 텍스트가 손실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방금 지어낸 말인가요? 예,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까? 더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에 가감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이 책을 더하면 이 책의 저주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누구든지 이 책에서 빼면 내 이름이 생명나무에서 삭제될 것이다. 그게 나쁜 일인가요? 그건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4장 2절도 같은 일을 합니다. 모세는 이 책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정경의 책임으로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베드로, 바울과 직속권이.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피터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베드로를 면전에서 꾸짖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이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유대인의 이 모든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니요. 당신은 틀렸어요, 피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큰 제자입니까? 폴은 새로 온 사람입니다. 폴은 피터에게 가서 그의 얼굴에 손가락을 대고 말했습니다. 피터, 당신은 틀렸어요. 그리고 그는 면전에서 그를 꾸짖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마지막 말을 듣나요? 베드로후서에서 그는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기억하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로 너희에게 쓴 것과 같으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고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피터는 무역상 무엇이었나요? 어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막 제작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는 학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편지에 같은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모두 알고 있었나요? 바울의 편지가 권위를 갖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까? 아니면 즉시 권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바울 서신의 권위를 즉시 인식했습니까? 그는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이 지혜로 그에게 말씀하여 이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어부가 말하는 건가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본 적이 있다면 바울은 꽤 진보된 개념을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했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지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그렇게 왜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편지를 왜곡합니다. 이것은 그가 바울의 편지를 무엇과 같은 수준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경전, 거룩한 기록. 베드로는 바울의 글을 즉시 받아들였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었고, 여기 다니엘에게서 이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인용하는데, 그들은 동시대인이었고, 동시에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0년이 될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즉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정경화 기준.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왜 특정 책은 승인되고 다른 책은 거부됩니까? 즉, 즉시 수락되었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 에베소 사람들은 그 편지를 받지만 로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편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편지들은 순환되어야 했기 때문에 순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렇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로마에 앉아있습니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정말 그런 말을 썼나요? 정말 그 사람이었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 문제로 약 200에서 30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성 과정이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문제는 초대교회의 순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종류의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하고 싶지만 성경 로빅을 해보자. 에리카 아브라함센, 에리커 에브러햄선, 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자, 테드 힐더브렌트 마이너스 2.